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실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는 크게 한 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에 있는 이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였다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또 열왕기상 1장 2장 이 부분을 중심으로 대하드라 주말 대하드라마 1년 2년짜리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고 한 번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번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 번 밧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긴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고 또 많은 교훈을 주고 하기도 합니다. 11장 12장이 이어지는 내용이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덜컥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기 위해서 그를 도성으로 소환하지만 이 우직하고 충직한 우리아 장군은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만 그렇게 호사를 누릴 수 없다. 거부하고 다시 전장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비밀 편지를 우리아의 상관인 사령관 요압에게 보내게 되죠. 편지의 내용은 어제 11장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 우리아를 죽이는 음모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죄에 빠지게 되자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만들어내고 평소에 다윗이 같지 않은 자기 스타일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헤매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모략하는 자들을 저주하시고 저를 구해주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왕이 되었는데 자신이 모략을 꾸며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는 그런 우두머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아 자신의 손에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그 우리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지시대로 이 전쟁터 여러 곳에서 가장 위험한 곳,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고 결국은 전사하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거하죠. 오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일이 있은 후 약 10개월 정도 흐른 다음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출생한 다음에 보내게 되는 거죠. 아마도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이제 모든 과오 잘못은 그렇게 묻혀졌다라고 안심하게 되었을 겁니다. 주석서들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곧바로 나단을 보내지 않고 10개월이나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렸지 않을까? 굉장히 수긍이 가는 그런 주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일은 다윗 그리고 특별히 우리아가 전사하게 된 그 비밀은 다윗과 요압만 아는 것이겠죠.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건은 비밀 유지를 생명처럼 여기는 다윗의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 일부 측근 몇 명 이외에는 모르는 일이겠죠. 아마도 완전 범죄로 덮였다고 안심할 수도 있을 그때인 겁니다. 아이가 출생했는데 다행히도 알리바이가 딱 맞죠. 대략 따져보면 이 10개월 전에 그 우리아가 도성으로 다시 왔다가 갔었으니 남들이 보기에도 알리바이도 딱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안심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은 선지자는 뜬금없이 한 부자를 왕에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양과 소가 무지 많은 그런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하려고 애지중지 하는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다. 이 다윗 왕은 대노하죠. 마땅히 죽어마땅하다. 내가 맹세컨대 그 이야기는 결국 사형 선고인 겁니다. 나단은 이렇게 다윗의 범죄를 객관화시켜서 남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당신이 죽을 죄를 주었어. 당신이 사형받아 마땅하오 하는 거죠. 이 다윗이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의 집에 재앙이 떠나지 아니하고 칼이 휘지 아니하고 왕은 은밀히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으나 왕의 아내들은 대낮에 빼앗기는 치욕을 당할 것이요. 이 예언대로 13장부터 20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잘못을 지적받고 공격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날마다 날마다 실수를 하고 또 자범죄를 짓기도 하고 또 어쩌다 잘못에 휘말려서 그런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지적받았을 때 때로는 공격받았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것이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그것이 명예로운 회복의 길이냐 아니면 필패의 길이냐를 가르는 요건입니다. 사울을 봅니다. 사울 블레셋 전투 때에 기다리던 사울이 오지 않자 자신이 친히 번제를 드리죠.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책망하죠. 사울의 반응을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그 중반을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앞에 긴 변명하면서 핵심은 부득이하여라고 변명을 합니다. 15장 아말렉 전투에서 하렘 명령 다 진멸하라는 명령 지키지 않았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놔둔 겁니다. 자기가 사용하려고. 그런데 사무엘이 이것을 또 책망하자 사울은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중반절을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내가 한 거 아니고요. 백성들이 한 거고요. 그것도 제사하려고 한 거니까 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결국은 버림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변명으로 일관할 때. 그런데 다윗을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오늘 말씀 같이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거두절미하고 상황 설명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나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죄 값은 치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범죄는 표면적으로 사울의 범죄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고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였다는 점이고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며 핑계를 대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거두어 가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로 인하여서 다윗과 왕국과 하나님께 끊임없이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공격받고 모욕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무슨 죄로 죽임을 당하였느냐? 여기에는 또 깊은 고민들과 주석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룰 수는 없으나 첫 번째 이해는 죽음이 곧 저주는 아니라는 성경의 인생관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주의 것이지요.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요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죠. 요절하면, 그리고 죽음을 당하면 저주를 당한 것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40이 되기 전에 죽었던 이스라엘의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왕도 하나님이 불러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했으나 오래 살면서 아주 고통 가운데 놔두어두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에 또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또 계속된다 증거로 솔로몬도 주시고 암몬 결국은 정복하게 하십니다. 결국 다윗의 이 범죄의 사건은 우리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평가받는 이 다윗조차도 이러한 범죄를 한번 죄에 빠지게 되니 더욱더 큰 죄의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누구도 자신의 의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그 인간론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천국에 갈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람되어 하나님 존전에 더욱더 신실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루하루 또 매일매일의 순례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실수와 실패를 하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설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결국은 그 실패를 넘어서 범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나단과 같은 조언자가 있기 때문이죠. 인생에서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정말 뼈아프게 직면하게 하고 대면하게 하고 나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깨닫게 하고 그렇게 직언을 해주는 진정한 조언자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치리하기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하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계획은 무산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그 일은 성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나단과 같은 그런 조언자를 보내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봅니다.